사무엘하 6장 20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자, 우리 오늘 사무엘하 6장 마지막 부분 내용입니다. 이 6장은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사가 죽임당하는 일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 달 후에 다윗이 다시 두 번째로 언약궤를 모시러 가서 결국 다윗성 안으로 언약궤를 모시고 오죠. 모시고 오면서 다윗이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고 기뻐했었고요. 그리고 언약궤가 들어온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고 축복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나오는 20절부터 23절을 보면 다윗의 가정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록됩니다.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불행하고 안타까운 그런 내용입니다. 20절을 보면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죠. 그러니까 뭐 앞부분에서 백성들에게 축복을 했으니까 그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것으로 가족들에 대한 축복도 다 이미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다시 한 번 더 가족들에게 축복하러 가정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가족의 한 사람이었죠.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렇게 나옵니다. 보면 사실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죠. 왜냐하면 다윗의 아내 미갈이 이렇게 써도 됩니다. 실제로 다윗의 아내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본문에서는 사울의 딸 미갈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어감이 좀 묘하죠. 그러니까 이게 미갈이 하는 이 행동, 미갈이 하는 반응, 했던 말이나 생각들이 다 사울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 은연중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 다윗을 미워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미갈이 보이는 이 행동이 단순히 그냥 가족 중에 한 사람 이런 모습만이 아니라 다윗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미갈이 다윗을 맞으면서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를 했어요.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그러니까 당신 정말 영화롭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나라 말이나 히브리어나 다 똑같습니다. 그냥 글자만 놓고 보면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건지에 따라 다른 거죠. 예전에 드라마에 한참 유행했던 잘났어 정말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영화로우십니다. 이렇게 비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면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그러니까 다윗이 아마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기뻐했던, 언약궤가 올라오는 것을 기뻐했던 그 모습이 뭐 춤추다 보니까 신체 일부가 드러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 춤추는 게 방탕한 사람이,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술 먹고 술 취해서 길바닥에서 춤추는 그런 사람처럼 염치 없이 몸 다 드러내놓고 이게 무한의 꼴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말 그대로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앞부분에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지만 이 미갈이 언약궤를 모시러 갔는데 함께 가지도 않았죠. 그리고 그냥 자기 집 안에 있으면서 밖을 쳐다보다가 다윗이 춤추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업신 여기는 마음을 품었었는데 그걸 지금 그냥 있는 그대로 걸러내지 않고 말로 다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 미갈이 한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다윗이 대답을 하죠.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 다윗이 했던 얘기를 보면 제가 이 부분을 읽고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저도 잘 실천하지 못하는 때들이 있기는 하지만 종종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이 결혼을 할 때에 종종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부부싸움을 하게 되거든 꼭 그날 밤 밤 12시 지나가기 전에 화해를 해라. 하루를 보내지 마라. 그 다음에 또 한 이야기가 부부싸움을 할 때에는 싸우게 된 그 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라. 가령 왜 돈 만 원을 갖다 썼느냐. 이것 때문에 싸웠으면 돈 만 원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그걸 자꾸 과거의 이야기나 다른 것과 결부시키지 말고 특별히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 처갓집에 대해서 시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하지 마라. 네 부모 닮아서 그렇지. 막 이런 얘기 하지 마라. 근데 그런 얘기하면 싸움이 걷잡을 수가 없죠. 근데 지금 다윗이 하는 이야기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렇게 고깝게 여기느냐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굉장히 기분 상한 거죠. 그리고 감정적인 표현을 서슴치 않습니다. 미갈에게 미갈의 속을 상하는 미갈의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런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면 야 다윗도 이런 말을 하는구나. 그가 네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네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셔서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이 이야기 들으면서 미갈이 얼마나 속상했을까 싶습니다. 뭐 어찌 보면 본문의 주제와 상관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다윗이 이런 이야기 할 만합니다. 많이 조롱을 받았으니까 부부싸움 하다 보면 내가 멸시받은 만큼 나도 너를 멸시할 거다 이렇게 행동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굳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미갈이 잘못한 행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네가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하느냐 이렇게 그냥 그 이야기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적절한 행동, 적절한 그런 대꾸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틀린 내용은 아니죠. 맞는 내용이지만 굳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데 그걸 네가 이처럼 조롱하고 멸시하느냐 그냥 네가 행동 자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도 충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하튼 다윗이 이렇게 대꾸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22절에 보면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뭐 이건 할 만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설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좀 낮은 모습이 되어도 좀 내가 어린아이처럼 뛰놀아도 그래도 너는 내 부인인데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또 내 계집종들은 나한테 그런 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되지.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해서 미갈과 대화를 쭉 다 마칩니다. 결국 이 장면만 놓고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20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무엇하러 돌아왔습니까? 축복하기 위해서 돌아왔죠. 돌아올 때는 집으로 들어올 때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언약궤도 들어왔고 백성들도 축복했고 백성들에게 이것저것 먹을 것도 나누어줬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렸고 너무너무 기뻤던 거죠.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일을 오랫동안 참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을 다 잘했기 때문에 마음이 후련하고 시원한 야 이제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기분 좋게 집에 들어왔다가 가족들에게도 그 축복을 탁 해주고 싶어서 가족들을 대했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냐면 부부싸움만 진창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가족들에게 축복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 결국 미갈은 축복을 받지 못하고 모르겠어요. 이곳으로 끝났는지 아니면 다른 가족들은 축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상적으로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이 마당에 다른 가족 축복할 기분이 나겠습니까? 그냥 이러고서 그냥 접고 끝나버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여하튼 결국 이렇게 해서 상황이 참 안타깝게 끝나요. 축복하기 위해서 들어왔다가 서로 싸우고 그리고 등 돌리고 마는 이런 모습으로 그냥 끝이 나버린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결국 맨 마지막에 사건이 어떻게 종결되었는가.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이 자식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자식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식이 없는 것이죠. 동시에 현실만 놓고 생각하면 왜 자식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태를 안 열어주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뭐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자면 뭐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다윗이 미갈을 멀리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다윗이 함께 잠자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아이를 낳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 꼴도 보고 싶지 않다. 이러고서는 서로 그냥 등을 돌리고 마는 그런 지경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그저 그냥 자식이 없다는 것은 사실 살면서 구약 때는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었지만 오늘날에도 과연 그렇게만 이해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다못해 예수님께서도 결혼하지 않으셨고 자식이 없이 사역하시다가 승천하셨으니까요. 그건 뭐 다른 여러 가지 사역,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긴 하겠지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자식이 없었고 할 수 있다면 자식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더 아름답다 그렇게 권면하기도 하니까 자식이 없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것 이렇게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 삼는 건 이런 거죠. 여기서 지금 자식이 없는 건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서 심판과 형벌로 자식이 없는 지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아도 자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장면은 그게 아니라 형벌을 받아서 자식이 없는 그런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행하죠. 또 현실만 놓고 생각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식은 만약 미갈이 자식을 낳으면 왕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자녀는 너는 자녀를 낳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네 자녀로부터 왕위를 이어받는 왕자, 왕위를 계승하는 사람이 태어나지 못할 것이다. 너는 그냥 이걸로 끝이야. 이렇게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복을 베풀어 주셔도 너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고 네 자녀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자녀가 없을 것이니까. 이제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다윗의 가정과 관련된 또 미갈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본문 내용을 쭉 설명하고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본문과 관련해서 이미 말씀드린 내용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한 두세 가지 다시 꼭 생각했으면 하는 점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본문 내용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모하는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 다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 때문에 복을 받아도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80%가 복을 받는데 나머지 20%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나 혼자 나태하게 보내는 사람도 있고요. 모두가 다 복을 받을 때 나 혼자 심판과 저주를 받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고 생각해 보면 이 본문에 나오는 미갈은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때부터 다윗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나가 있을 때 미갈은 그냥 자기 아버지 사울과 함께 남아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난의 과정을 미갈은 함께 겪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공유하지도 못했고 그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도 같이 받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다시 그런 점들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매몰차게 행동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여하튼 모든 사람들이 다 한마음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과연 옆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길 때에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감당할 때에 나는 그 일에 동참하고 함께하는 사람인지를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결과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미갈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가. 하나님도 미갈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인 거예요.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했던 일을 미갈이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미갈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참 묘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기쁘게 여기지 않으시는. 내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도 우리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시는. 그게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때들이 참 많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과 은혜를 받곤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쌍방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을 때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모습은 참 그렇지 못해서 안타까운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갈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미갈이 다윗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미갈을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다윗도 미갈을 기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불행한 그런 모습인 거죠. 종종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미갈이 아이를 못 낳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 아닙니다. 다윗이 무슨 대단한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어서 미갈이 믿음으로 살고 참 아름답게 행동했는데도 다윗이 심판만 선포하면 무조건 저주를 받는가? 아닙니다. 미갈이 아름답지 못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세 번째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살면서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결국 다윗의 가정생활이 별로 평탄하지를 못했습니다. 행복하지를 못했어요. 부인이 이미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인들과 재밌게 지내면 뭐 그러면 재밌게 살 수도 있겠지 이렇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모습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이런 모습이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신앙이 없는 여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묘한 거죠. 다윗은 그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그토록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윗이 어떤 여자를 만났는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여자를 만났잖아요. 어찌 보면 미갈이 다윗의 첫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결국 그런 여자를 만났기 때문에 서로 뜻이 안 맞는 거죠. 다른 모든 부들에서 뜻이 맞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뜻이 안 맞았습니다. 다윗은 너무너무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미갈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가정이 쪼개지고 마는 그런 지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또 자녀들의 배필을 찾을 때에도 이 부분을 늘 생각하고 마음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내 자녀가, 내 아들이, 내 딸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에 합당하게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끔 기도하고 잘 가르치고 또 인도해주는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는 가정을 잘 이루고 또 그 가운데 평안함 누리고 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미 결혼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조금 있으면 결혼하게 될 예준이나 예슬이 잘 생각하고 아 이렇게 하면 가정이 평화롭게 어렵다. 내가 교회 가자 그러는데 내 아내는 내 남편은 아니야 나는 텔레비전 볼 거야 이러면 가정에 평화가 있기 어렵다. 행복하게 살기 어렵다. 늘 생각하고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또 똑바른 생각 가지고 배우자를 잘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을 기뻐하고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께 귀한 은혜 받은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누리게 하셨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참 미갈은 그렇지 못했던 것 우리가 살펴봅니다. 비단 미갈뿐만이 아니라 미갈과 비슷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도 아마 여럿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늘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 주님 앞에 춤추며 찬양하는 사람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다른 성도들을 축복하는 것을 우리의 직분으로 여기는 사람들 되게 알려주옵소서. 혹여나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이유 어떤 상황 때문이건 미갈과 닮은 모습이 자리 잡으려 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마음들을 쫓아내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셔서 우리가 미갈이 아닌 다윗과 같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